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니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노라.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함께 봅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그래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계속해서 야곱의 가계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는 이 가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가계도는 레아 그리고 라헬의 투기, 질투, 경쟁심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계도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도가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욕망의 극치를 이루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그 12명의 아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 가계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12명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열두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펼쳐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 중입니다. 이 열두 사람을 면면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열두 지파, 열두 제자는 우리의 시조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지만 12명의 아들들 대부분은 구원받은 백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라도 그 아들들이 돌이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을 기대하며 그 아들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했던 것도 우리는 살펴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했던 이유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길 바랬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저주, 그 기도 덕분에 레위 한 명은 돌이켰고 그리고 유다도 돌이켰고 요셉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립니다. 사실 레위나 유다, 요셉이 모두 자기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저주나 징계로 그 삶을 마감짓지 않고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주를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람들처럼 죄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주님과 무관한 삶 살기를 반복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징계로 얼룩질 수밖에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내어버림까지 입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저주와 징계가 우리 삶의 현 주소가 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성경 공부나 지금 주일 말씀을 통해 이 회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다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2명의 아들 다 살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아들 단부터는 사실 살필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그나마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해줬던 말들이 그 삶과 무관한 삶을 볼 때 유다를 끝으로 아들들을 살피는 일은 그만둘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따라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29장 35절에 그 뜻이 나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12명의 이 지파 시조 그리고 이 아들들의 먼저 지어준 이름을 통해 이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야곱이 그 죽기 직전에 이 아들들이 살아온 삶을 보고 축복 혹은 저주기도 한 그 내용을 통해 이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500년이 지나서 12지파를 향해 축복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걸어왔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지난 시간 그렇게 앞선 아들 3명을 살펴보았죠. 오늘 유다도 동일하게 먼저 그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이의 이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본문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들 부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시도했던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4명이나 낳은 그 시기에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경쟁자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경쟁에서 이긴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가져다 붙이고 있는 것. 그것이 이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을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모습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녀를 낳는 경쟁이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런 경쟁이 정상적 가정에서 펼쳐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상식으로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펼쳐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절 이렇게 시작되죠.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신이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께 가장 먼저 드렸다라고 합니다. 합한 채라고 하는 식물은요. 남자가먹으면정력이강해지고여자가먹으면아이를임신할수있다는설을가진식물입니다설을가진식물이지과학적으로증명된것이전혀없지만옛날엔사람들이그렇게믿었기때문에이합판체를구하면굉장히가치로운것을구했다라고생각을하죠그런데여러분루벤이합판체를구했을때가장먼저생각했던사람이누구였죠어머니였습니다아이를이미4명이나낳은어머니의소망이무엇인지를정확히이아들이알고있다는겁니다그런데그걸본라헬이그걸청구했다라고본문하반절은밝히고있습니다라헬이레아에게이르되언니의아들의합판체를청구하노라여러분지금라헬과레아의관계가어떻습니까4명의아들을놓고내가이경쟁에서이겼다라고이야기를할만큼둘의관계는원수지간이되어있죠그런데오늘본문은청구했다라고이야기를하니까굉장히우리가생각하는표현방법이아니지않습니까히브리어나를청구했다라고한글이번역했는데나는겸손하게요청할때사용되는단어입니다한걸음더나아가번역을하면애교를부렸다그러니까정중함이아니라이합판체를얻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겸허히술술을쓰고있는라헬의속셈을드러내는단어입니다어떻게해서든합판체를얻어보려는여인의속내를나타내는단어입니다그랬더니곧이어레아가그에게반격하죠15절입니다레아가그에게이르되내가내남편을빼앗은것이작은일이냐그런데내가내아들의합판체도빼앗고자하느냐여러분이말을파고들면이들의원수지간그리고이들의자기중심적인생각자체가얼마나견고한지모르는순간아닙니까어떻게이런말들이소위믿음의집안을이루는어머니들에게서나올수있는이야기입니까그런데그다음대화는더과간입니다라헬이이르되그러면언니의아들의합판체대신에오늘밤에내남편이언니와동침하리라하니라라헬이지금어떤매매를조건으로내어간겁니까합판체를얻으려고야곱과의하룻밤을조건으로합판체를내어달라고합니다여러분이게성경에나오는구절입니다이가정이정상적인가정으로보이십니까남편의잠자리를주관하고있는라헬입니다아니그러면은다백보양보하고접어두고지금도부부지간이라도사람들앞에서부부관계나성적인이야기를대놓고하는것을부끄럽게여기는것이일반적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두사람은사람들앞에부끄러움없이이런이야기를주고받고있다는겁니다아무런거부감없이성결하지못한매매를벌이고있는것수천년전임에도불구하고두여인은부끄러움이없는사람들입니다수치를모르는사람들이되어있다라는것을성경이우리에게보여주는겁니다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두여자의삶을그민낯을그대로성경이보여주는모습그것을보면서많은사람들을이것조차선하게해석하려듭니다아이를많이놓으려고한다그죠여호와하나님의뜻을따라서생육하고번성하려고아니죠이두사람이지금하나님나라를이루기위해서아이를많이놓으려합니까자기욕망을이루려고아이를많이놓으려고하는거죠욕망을이룰때마다아들의이름에하나님의이름을갖다붙이니까마치하나님께영광을돌리며사는사람인것처럼보일뿐이죠여러분일전에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아이를많이낳는것이하나님의뜻입니까아이를많이낳는것만이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하나님께서생육하고번성하여땅에충만하라명령하셨던그명령의베이스에무엇이있다라고했죠말씀안에거할때입니다 하나님과교제할때그들에게나은생명이그들이기른생명이복된생명이된다라는것을우리는배웠습니다창세기에사람들이아이를무수하게많이낳았지만말씀을기억하고하나님을경외하는사람이없었을때오히려그낳은아이들은내피림이되어서람에게노래가기억나십니까말씀은정확하게파악하고있어서말씀을인용해서자기를변호하고자기의복은들먹거리지만하나님위에군림하며사는사람들이부지기수였습니다수없이많은사람들이세상에나왔지만하나님을경외하는삶을살지않았을때오히려많이낳은사람들때문에하나님의진노가그땅에임하게하는노아의홍수가왔다는것을우리는살펴보았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기독교인들이착각하는하나님의뜻이있습니다아이를많이낳는겁니다성경어디에아이를많이낳는것이하나님께영광이고복이라고기록된곳이있습니까창세기가말하는복은영적자식으로그들을양육할때복되다라고합니다말씀과무관한자녀를기를때그것을하나님은육적자녀의대표인이스마엘을통해우리에게경고하셨습니다말씀안에서양육하고말씀을따라기른영적자녀들을간절히바라시고요청하시는하나님을보실수있어야합니다저는오늘이들의경쟁과이기심과투쟁이이땅을사는크리스찬가정의모습이지않은가하는생각을잠시해보았습니다말로는하나님의영광을위해아이를낳았다하나님이복주셔서아이들을낳았다라고이야기를하지만아이들은세상의성공과돈을위해양육했습니다말씀과철저히무관하게사는데도불구하고아이들의이름은 TV 에사무엘다니엘아니아이돌그룹의이름이그렇지않습니까나오셔서얼마나술을많이마시는지어떻게가족들과술로교제하는지그런이야기라도안했으면참좋겠는데아니하나님께영광을돌리는삶이아니라하나님께근심이되는삶의모습들이얼마나많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어디를가든하나님께영광된삶을산다고자부하며사는것은자신을전혀바라보지못하는삶의행태가아닙니까많이낳는것이하나님을기쁘시게하는것이아닙니다말씀가운데바르게양육하는것이하나님께기쁨이됩니다제가아이를하나만낳았다면이런설교를못했을겁니다왜냐하면우리교회는많이낳은사람들이많으시거든요다행히우리집에아이들이세명이나되어서설교라도이렇게할수있으면얼마나감사한지모릅니다여러분생명은하나님께주권이있습니다주시면남는것이고주시지않으면감사하며내게맡겨진사람들을영적자녀로양육해라는하나님의뜻으로받아들이며나아가야하는것이인간의도리입니다생명의주권이하나님께있음을기억하십시다서로시기하고질투해서아이를하나라도더낳으려고애를쓰다가이제는자기시녀들까지남편에게주어아이를낳기시작합니다그러면서도아이만낳으면계속해서하나님의이름을갖다붙입니다그와중에난아들이유다라고말씀을드렸죠여러분유다를축복하는야곱의축복기도를이제살펴보고자합니다49장8절입니다한번펴보시겠습니까49장8절입니다창세기49장8절로12절말씀을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유다야너는내형제의찬송이될지라내손이내원수의목을잡을것이요내아버지의아들들이내앞에절하리로다유다야사자새끼로다내아들아너는움킨것을찍고올라갔도다그가엎드리고웅크림이수사자같고암사자같으니누가그를범할수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사실 이 49장 하반절에 이 포도주의 축복은 이스라엘 문화권 아래에서 그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선포할 때 나오는 관용어입니다. 이제껏 나오던 저주기도와 달리 축복기도가 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죠?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가 상징하는 것은 왕권입니다. 10절에 규, 임금의 지휘봉, 홀, 영원히 그 집안에 머문다. 홀은, 규는 임금의 통치를 상징하는 막대기 아닙니까? 유다가 권능, 권위, 특별히 왕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33장 7절에는 신명기 33장 7절에는 모세가 500년 후에 유다 족속에게 축복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한 번 더 유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간결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복된 구절입니다. 그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그의 지도력에 순복하고 함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도 모세도 유다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유다는 다른 12명의 형제들과 다르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이와 같은 왕권을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가는 과정에 뜬금없이 창세기 38장을 기록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 많았죠.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38장에 유다가 왕권을 지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까? 38장에는 우리가 정말 대하고 싶지 않은 인생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다에게 엘, 오난,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 엘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과. 그런데 엘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얻어 그러하여금 그 집에 대가 끊기지 않도록 아들을 낳게 해야 하는데 오난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난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가 더 이상 아들을 그녀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다말, 그 며느리가 꾀를 내죠. 이 며느리가 창녀로 분장을 해서 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잠을 잤는데 석 달쯤 뒤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유다의 대사가 어떻습니까? 남편 없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유다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사람들 몰래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본인입니다.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사서 자기 욕망을 채우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대하고 있죠? 그녀를 끌어내어서 화형시켜라. 이것이 유다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끌려오면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불태워지로 나가는 순간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일전에 창녀와 잠을 자던 유다는 그녀에게 줄 돈이 없어서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찾으러 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끌려나와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뱃속에 임신한 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물건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38장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권과 그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38장 2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회개한 겁니다. 그가 옳도다. 자기 잘못을 고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뭘 잘해서 유다에게 은혜가 주어지거나 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잘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고했다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 그 언약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 사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숨겨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마태복음의 족보의 기록에 지금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 다윗의 불륜 녀 밧세바, 이방 여인 룻, 기생 라합,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성경이 솔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구약, 신약, 그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죄밖에 없는 야곱, 그의 아내들, 그 열두 아들들, 그 모두를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구원의 신비의 전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계도 가운데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저주와 징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도 회개했고요. 유다도 회개했고요. 요셉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며 베이스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첫걸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우린 지난 시간 슈브, 돌이키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먼저 한번 살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 다음에 회개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탕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그 징계가 복으로 승화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의 본질은 만조백관이 다 보는 그 강당 서서 나단의 지적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한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현 주소를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살짝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내가 죄인임을, 내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룻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오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뜬금없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오미가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믿고 떠났던 모압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간 것,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 봅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고도 정신을 전혀 못 차렸습니다. 남은 둘째 아들마저 다 잃었을 때 그녀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질긴지 그제서야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로 돌이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서야 회개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여러분, 회개의 삶을 시작한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솔직했습니까? 원래 믿음이 있었던 자기도 이런 큰 사건과 오랜 시간을 통해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데 자기 며느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신앙의 길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갈 것을 요청한 겁니다. 자기는 회개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 이 길이 내일이 전혀 보장된 길이 아님을 그녀가 더 잘 알잖아요. 더군다나 모압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서 그 두 며느리가 재혼을 할 수 있는 이런 꿈도 못 꾸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허용할 뿐 이 두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고 조를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어떠함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그의신앙으로그의십자가를맬뿐이고나는나의신앙으로내멍에를매는것이신앙입니다내가만난예수님을다른사람도만나면좋지만누구보다자기자신이하나님을떠나고힘든시간을겪고난이후에야하나님그분을다시만나고굴보겠다면다른사람에게도인격적으로대우해야함을우리는룻기를통해살펴보았습니다여러분룻기를통해알수있는회개의특징이무엇이었습니까사람들앞에만솔직한것이아니라아니하나님앞에만솔직한것이아니라사람들앞에도솔직한삶을살아가는것이회개라는것을우리는룻기를통해살펴보고있는중입니다얼마전에제가굉장히존경하는선배한분에게서전화가왔습니다이분은 SFC 간사출신이었다가목회를하시고굉장한시골에서지금까지꾸준하게사역을하고계신분입니다제가예전에는한번이분을몇번예를들어서설교를한적이있었는데우리교회에서는이분을예를들어서설교를한적은없습니다제가볼때신대원에서가장실력이뛰어나서좋은교회에담임목사로갈거라고저는생각했는데의외로아주작고그리고시골에일찍전도사때부터목회를시작하셔서지금까지그곳에서사람들을섬기는형님입니다전화가와서이런저런말씀을또나누기도하고근황을나누다가그집에이제막내가또태어났거든요네명째인데그집딸이니네집아들과결혼하면참좋겠다그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왜요이랬더니요즘같은세상에말씀으로양육받은아이들만나기가참어렵지않느냐너하고너처같은사람이돌봤다면정말믿을만할것같아서그렇게결혼을시킬수있으면얼마나좋겠냐잠시마음이기뻤습니다잠시그렇게라도생각해주는그선배의마음이참감사했습니다그런데다시한번생각해보니말을해야될것같아서이렇게다시이야기를드렸어요형님저나제처도무슨소망이있는사람들입니까그래서하나님앞에항복하고말씀대로순종하며살기를애쓰며가르치지만가르친대로아이들이살겠습니까저또한얼마나긴세월하나님앞에서내중심으로살았습니까설교를통해예배가무엇인지삶의예배가무엇인지를지적받으면가인처럼얼굴빛이붉어집니다가인처럼내잘못이아니라아벨의잘못이라고상대방에게비난을하고내논리로말씀의논리를부서뜨리고말씀대로살지않아보려고애를썼던제인생이었어요저에게도소망이없고저의아이들에게도소망이없습니다오직하나님의도우심을구할뿐입니다여러분사실저는그날그선배와그렇게이야기를나누었지만이전에회개를하고제가결혼할때도동일하게나오미같은태도를보였어야했습니다저는가진게없습니다저는하나님도잘알지못합니다우리집은상처도많고그래서나는주님만이제붙들고살기를작정했지만저와결혼하는당신이저때문에고생할것을생각하면제마음이너무아픕니다이렇게말하는것이회개고신앙이었는데저는그렇게말하지않았습니다내가믿음은조금있는데내가성경은조금아는데돈이없으면어떠냐나와함께하는것이얼마나복될것같은지당신은모른다이렇게말했습니다여러분얼마나교만한인생입니까얼마나자기주제를모르고하나님앞에온전하지못한인생이었습니까앞으로우리집아이들이결혼할겁니다그때며느리될사람이나사위될사람이우리집에와서인사를하겠죠그때우리부부는이렇게말해야될겁니다내가우리아들과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다. 말씀 안에 양육하려고 애썼지만 정말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부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며느리나 사위감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줄 아니? 신앙이 얼마나 괜찮은 줄 아니? 얼마나 똑똑한 줄 아니?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우리 딸 같은 아이를 만나겠니? 넌 정말 결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만한 인생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 결혼의 목적이 수도 없이 뭐라는 걸 배웁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시작이기에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배려이고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지금은 다 좋아 보여도 결혼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다듬어 가실 테니 힘들게 될 거고 싸울 거다.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만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오미가 회개함으로 그 만남이 복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은 룻에게 무엇이 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미 자신만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같은 인생을 만난 룻도 복된 인생을 삽니다. 지금 야곱의 집을 보십시오. 야곱과 만난 레아가 자신의 인생을 기고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라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13년 만에 죽습니다. 그 집 시녀들이 처비되었지만 이 집이 정말 온전한 집입니까? 아니, 그 열두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만난 것이 자기 일생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후로도 보시겠지만 이 집은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이 네 명의 부인의 관계도 12명의 아들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은 우연이 없다라고 우리는 룻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회개하는 자, 그는 자신의 만남 모두를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